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가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12일 저녁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러시아 핫산역에서는 역사 정비 작업이 이뤄졌으며 경찰이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동방경제포럼에서 그러한 접촉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방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 11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수호이 30 전투기와 2대와 젠 16 전폭기 6대를 포함한 이들 항공기는 중간선을 넘어와 중간선과 평행을 이루는 비행을 계속한 뒤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에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후 별도 보도자료에서 중국군 항공모함 산뚱함이 타이완 어와 러란비에서 서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1일 시작된 미국과 아르메니아 간 연합훈련에 대해 아르메니아 정부 측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을 아르메니아가 위치한 남캅카스 지역에 침투하려는 공격적인 북대서양조약국 회원국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시도는 좋지 않으며 아르메니아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이글 파트너 2023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자국군의 국제 평화 유지 임무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군 대변인은 훈련에 미 캔자스 주 방위군 등 미군 85명과 아르메니아 병사 175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두 단계 오른 것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네 나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협력과 우호의 역사적인 새로운 단계를 환영했으며 미국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베트남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자원봉사 차량이 러시아 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숨졌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차시브야르 마을 근처에서 자원봉사 차량 한 대가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인 앤서니 이그나트 씨가 숨진 것이 확인됐고 스페인인인 엠마 이그알 씨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승객 없는 텅 빈 공항이 늘고 있다는 공영 라디오 NPR의 보도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주로 큰 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시골의 작은 공항이 그러한데요. 탑승 수속을 하던 창고, 수화물 실어 나르던 이동식 벨트, 여행자들한테 차를 빌려주던 렌터카 시설 등은 그대로인데 이런 시설을 움직이게 할 비행기가 뚝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활주로에 비행기 이착륙이 뜸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뒤에 아예 텅 빈 공항에 돼버린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과 델타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최근 3년 사이에 취항을 중단한 지역 공항이 74곳입니다. 항공사는 만성적인 조종사 부족 등의 문제에 수익이 크지 않은 공항의 항공기 운영을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지역 공항을 다니던 50인승 규모의 작은 제트기도 인건비, 연료비, 유지 보수 비용도 올라서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답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골 지역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는 점점 더 줄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지역 공항의 관계자들은 팬데믹 기간에 적지 않은 지원금 받았던 항공사들이 팬데믹이 끝나자 시골 공항을 버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시설도 활용하고 지역민의 이동권도 확보하는 공항을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제 어떤 틀 없이 그 작품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의 나래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네, 지난주 한국 서울에서는 현대 미술의 가치 또 미술 시장의 흐름을 알게 하는 두 개의 큰 국제 아트 행사가 동시에 열렸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에 북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으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립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비의 양 5에서 30mm 정도 예상합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아침 저녁 선선합니다. 최고기온은 19도에서 함흥과 황해도 평남 일대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 그리고 원산의 낮 최고기온 29도고요. 함흥은 30도, 신의주 27도, 중강과 청진이 25도, 해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도 점차 낮아진다는 예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 바다는 2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김영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8일 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지진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요. 미얀마가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 첫 인도군을 받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지진이 난 북아프리카 모로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진이 난 것이 지난 금요일 8일인데요. 지금 피해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로코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일 현재 사망자는 2,497명, 부상자 2,476명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다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상이라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재난 현장에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을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지요.
맞습니다. 골든 아워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통상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을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모로코 지진은 지난 8일 밤 11시쯤 발생했는데요. 지금 모로코는 11일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구조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모로코 유적도시인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으로 일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조대가 진입에 애를 먹고 있고요. 주민들이 맨손으로 일일이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네, 자 여진의 공포도 계속되고 있죠.
네, 10일에도 규모 3.9의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1차 지진으로 일부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진동이 닥칠 경우 본진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 속에 임시 천막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로코가 원래도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나는 곳입니까?
모로코는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2004년 2월에도 북동부 아로세이마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630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부상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드문 편입니다. 지난 1960년 12,000명의 사망자를 내는 해안도시 아가디르 지진도 규모 5.8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규모 6 이상이긴 합니다만 지진 피해가 더 큰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우선 지진 발생 시점이 모두가 잠든 밤에 발생했다는 점이 피해가 커진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산간지대의 낡은 건물, 낡은 집들이다 보니 지진에 쉽게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고 현재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사적 유적지가 진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유산 피해도 크겠는데요?
네, 진앙에서 77km 떨어진 마라케시는 모로코의 대표적인 유적도시입니다. 구시가지 메디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하지만 이곳도 중세시대 낡은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벽돌 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던 관광객들은 급히 호텔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모로코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모로코 군대는 전문 수색 구조대를 동원해 피해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낙석으로 도로가 끊겨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헬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재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배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모로코도 그 대부분 중동 국가들처럼 군주제 국가지요?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국왕 중심의 이헌 군주제 국가인데요. 모하메드 6세는 지진 발생 당시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모하메드 6세 국왕이 프랑스에 가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모하메드 6세는 이달 1일부터 건강상 이유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는 그의 저택이 있고요. 모하메드 6세는 호흡기 질환인 사르코이드증을 앓고 있어서 지난 2018년 파리에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이후 정기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일 아침 바로 귀국을 했고요. 이후 모로코 국영 TV는 국왕이 정부 관리, 군 지휘관들과 긴급 대응 회의를 주재한 모습을 반복 보도하면서 국왕이 재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모로코의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스페인 국방부는 10일 모로코의 공식 요청을 받고 소규모 군 긴급 구조대와 수색견을 파견했습니다. 영국도 모로코에 수색 구조 전문가와 수색견, 구조 장비를 파견했고요. 미국도 소규모 재난 전문가팀을 파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미국 CNN 방송에서 미국 정부는 즉각 모로코 정부와 접촉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로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구호 노력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9일과 10일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10일 있었던 G20 폐막 일정은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취임 후에는 처음이었죠?
네, 2021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둘째 날이자 일정 마지막 날인 11일 하노이에서 보반 트엉 국가 주석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양국 관계가 빠르게 심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미국과 베트남 사이는 공식 외교 관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위엔 푸총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두 나라 관계가 갈등에서 정상화를 거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과 베트남 한때 적으로 싸운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1964년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매독수호가 피격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9년 만에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고요.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선 베트남과 미국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된 겁니까?
네, 완전히 단절됐던 양국 관계가 1980년대 말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미군 포로를 인도하고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 작업을 허용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5년 7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교를 정상화했고요. 2013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에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인도, 러시아, 중국 등 4나라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베트남 간 외교관계 격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 최근에 중국에 이어서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춤한 사이 베트남 공장들이 빠르게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13.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위주로 형성된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시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네. 자, 군사 안보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베트남에 890만 달러 상당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이 군 현대화 과정에서 무기 수입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주 무기 수입처는 러시아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얀마가 러시아에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얀마가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 두 대를 인도받았다고 미얀마 군부의 찰리탄 산업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RIA 통신은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동방경제포럼 여기에 참가한 탄 장관이 별도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얀마가 러시아와 이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었던 겁니까?
네, RIA 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지난해 9월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 6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호의 SU-30 SM-2는 러시아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정찰과 전투 임무,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네. 자, 계약 시점이 지난해 9월이면 그러니까 쿠데타로 들어선 미얀마 군사정부와 체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2021년 2월이니까 해당 계약은 미얀마 군사정부와 체결한 겁니다. 미국 등 서방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주요국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러면 미얀마 군부의 어떤 군사적인 지원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5월 톰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 무기거래 동향에 관한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여러 국가와 약 10억 달러어치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러시아 무기 업체들과의 거래가 4억 6,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이 2억 6,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무기 판매 말고도 미얀마에 다른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미얀마에 석유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 사령관도 참석했었는데요. 당시 크렘린궁은 두 사람이 관련 논의를 했고 미얀마가 루블화로 대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중국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와 미얀마 사이에 요즘 교류도 잦아졌다고요?
네, 쿠데타 후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정부 관리들이 미얀마를 방문했고요. 또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도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러시아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얀마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관광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양자 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탄 미얀마 산업부 장관이 러시아 타스 통신에 말했는데요. 러시아 측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미얀마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미얀마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의 밀착이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러시아가 이를 이용해 미얀마의 군사기지를 세울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서 테러 공격을 받았던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 당시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조지아주 대배심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도 기소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어서 투표권 관련 일부 시민단체가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전자정보 등록 프로그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은 9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일은 9.11 테러 공격이 일어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는 2001년 발생한 전례 없던 미국 본토에 대한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오늘 22주기를 맞아서 미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추념하면서 알래스카를 찾는다고요?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오후 알래스카 앵커리지 군부대를 방문해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공격을 받은 지역 외에 다른 곳을 찾아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국방부 청사부지에 마련된 9.11 펜타곤 메모리얼을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네.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곳을 방문했네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뉴욕에서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뉴욕은 매년 공식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테러로 무너져 내린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 건립된 국립 9.11 기념관 및 박물관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 씨는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 있는 플라이트 93 국립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네. 자, 일반인들의 추모 행사도 열렸죠.
네, 맞습니다.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는 무전을 통해서 도시 전역에 추모 메시지를 방송하고 공개 추모식을 개최했는데요. 미주리주 펜턴에서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조기 개양식을 진행했고요.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카운티 공무원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11 테러는 미국 본토에 대한 이 전례 없는 테러 공격으로 또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뉴욕과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등을 겨냥해 항공기를 이용해 벌인 테러 공격입니다. 테러가 벌어진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뿐 아니라 백악관과 미 의회도 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와 국방부 청사 등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충돌하고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의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요. 이로 인해 3천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자, 이번 2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의 신원이 추가로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 2명의 신원이 DNA 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인데요. 1648번째, 1649번째로 확인된 희생자들로 모두 세계무역센터에서 나온 희생자들입니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천 명이 가까운데 아직도 많은 수의 희생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신원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석 법의관실은 최대한 많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추가 신원 확인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은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과 관련한 조지아주 특별대배심의 최종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서 지난 8일 최종 내용이 발표된 건데요. 이에 따르면 당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대배심이 기소를 권고했던 대상이 실제 기소된 사람들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무엇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네, 특별대배심이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2020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주 당국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특별대배심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를 비롯해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총무장관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75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자 특별대배심이 실제 기소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서 기소를 권고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됩니까?
네,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포함해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켈리 레플러 전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 등입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특별대배심은 39명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특별대배심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다만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울리스 검사장은 특별대배심의 조사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소된 인원이 19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줄리아니 전 시장,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소였는데요. 앞선 세 번의 기소에서는 단 한 번도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지 않았는데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고 이것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당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당시에 그저 우연히 숨을 쉬고 있던 모든 이들을 기소하길 원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이는 근거 없는 마녀 사냥으로 사실이나 법 혹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관련 소식 하나 더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죠.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자 재판을 지방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검찰은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당시 연결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행동이 연방정부 관리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서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까?
조지아주 연방지법의 스티브 존슨 판사는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동이 연방정부 관리 행동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도스 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법원에서 받게 될 재판을 지금 연방정부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배심원 구성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미국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심원단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메도스 전 비서실장 경우는 연방법원이 재판을 받기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주 지방법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배심원단 역시 이런 성향을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만약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정치적으로 더 다양한 배심원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로 나온 선거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권 관련 시민단체가 일부 보수권에서 옹호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등록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정보를 지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각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 프로그램 어떤 것입니까?
네, 이글아이 네트워크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로 이글아이는 내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는 이글아이가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의 학습 능력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해서 부정선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9개 주가 최근 전자등록정보센터인 에릭을 탈퇴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글아이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릭이라는 것은요, 주 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보수권은 에릭이 유권자 명단을 부풀린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쪽이 보수단체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네, 미시엔 방송은 11일 보수단체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문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글아이가 선거 명단을 검증하고 유지하며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국적인 합산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또 이 플랫폼이 유권자 명단의 정확성과 무결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면허와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면 유권자 등록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면에 이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는 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의 투표권 및 선거 프로그램 자문위원인 앤드류 가버 씨는 이글아이는 선거를 공격하는 또 다른 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버 씨는 주와 지방정부에 이글아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분석보고서를 공동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글아이가 투표권을 약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유권자 명단 유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로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까요?
네, 브레넌 센터는 이글아이가 사용할 자료들이 개개인을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유권자들을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유도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사 쪽이죠. 이글아이 측에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존 리처드 이글아이 설립자는 CNN과 MBC 등 언론에 보낸 글에서 이글아이는 유권자의 자격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유권자 등록을 식별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는 이글아이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이들은 유권자 명단과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기록, 주소 변경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잠재적으로 부적격성이 있는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을 선관위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글아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고 채택한 주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리처드 씨는 이글아이 팀이 몇몇 선관위원을 포함해서 23개 주의 관계자와 대화를 했다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에 따르면 이글아이 개발사가 기반을 둔 조지아주에서 일부 사용자가 올여름부터 프로그램을 시범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텍사스주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온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순서로 낙태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Biden's Democrats largely opposed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June that revok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and threw the decision to states.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했습니다.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 권익 신장에 지대하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고 미국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 주에서 낙태를 원하던 한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습니다.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은 위헌이다. 프라이버시 영역에는 혼인과 출산, 피임, 가족관계,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구현된다. 이를 제한하는 주법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텍사스주의 이익이 여성이 낙태할 권리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텍사스주법이 낙태를 규제하는 데 정밀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근본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1960년대 연방 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대법원은 최근까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The U.S. Supreme Court released its much-anticipated decision overturning Roe v.ersus Wade.
그런데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해 극적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장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연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헌법은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임신 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
이는 낙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니 이 문제는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주들은 발빠르게 지난 50년 가까이 허용됐던 낙태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여성들의 기본권이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시간으로 낙태 권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주 한국 서울에서는 현대미술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미술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국제급 규모의 두 개의 아트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이라는 아트 축제였는데요. 덕분에 미술 애호가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즐기고 또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원래 키아프는 2002년에 처음 출범해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갤러리들도 굉장히 많고 또 홀도 굉장히 넓어서 어디서부터 보셔야 될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크게 4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김희은 도슨트가 키아프 서울을 소개하며 주목받는 갤러리와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아프 서울은 지난해보다 50여 곳 많은 210개의 갤러리가 참여했고요. 유망한 신진 작가의 작품부터 샤갈, 박서보, 또 키스에링 등 유명 거장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갤러리 반디트라소의 안진옥 대표는 키아프 서울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키아프 같으면은 거의 1년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에 준비하고 작가하고 섭외도 하고 작가의 작품도 우리 의논하고 스튜디오 가서도 작품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서 작품을 갖고 옵니다. 이거 준비가 거의 1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모든 작가님들이 이 키아프를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 이 키아프는 사실 프리즈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 한국 갤러리들을 보면은 전에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갤러리 반디트라소는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인데요.
한국 작가에서 지금 유명한 윤희동 작가는 지금 이 돌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돌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긴 세월을 이것을 인내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 나중에는 이 돌이 나중에는 보석이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작가는 조이 모르가벨이라고 호주 작가인데 현재는 지금 프랑스에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로 많이 쌓여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일종의 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해서 자기 작품을 일종의 일기장 그래서 재미있게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약간 팝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프에서 주목할 점은 신진 작가의 발굴인데요. 안진옥 대표는 95년생 간만지 작가의 가족이라는 작품을 소개했고요. 젊은 작가부터 원로 작가까지 다양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만지 작가는 저희가 다루는 작가 중에 가장 젊은 작가입니다. 갈필로 약간 먹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추억이 남잖아요. 그런 아련한 추억 속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일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어떤 장르를 딱 하나로 찍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데서부터 젊은 작가까지 다양한 것을 보여줘서 원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 그다음에 젊은 작가의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가격대도 1억에서 뭐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미술 트렌드와 함께 미술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은 팝아트하고 스트리트아트, 그 다음에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들이 활발하게 팔리고 잘 됐었는데 약간 신표현주의 그림을 추상도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신표현주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은 일종의 힐링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어떤 축적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로만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힐링도 되고 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 인문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부산에서 참여한 이듬 갤러리 강금주 대표는 16년째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희욱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입체에서부터 평면, 영상, 사진 다 다루려고 하는 그런 화랑이에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화랑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지역에 그리고 작가의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평론가의 글이 정확하고 이런 작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이런 작가는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인데 한국 작가면서 우리 요즘은 깎는 작가 잘 없어요. 깎아서 표현하는 작가가 돌을 깎아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경주 남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재미있는.
또한 키아프에 많은 컬렉터가 모인 만큼 작품을 고를 때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그 작가의 여기 키아프도 하루 만에 와서 결정을 할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작가들의 어떤 철학 글이 있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공부해서 정말 유니크한 거,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체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K아트, K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인정한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국 작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술 작품을 모아왔다는 한 수집가를 만났는데요. 한국 미술의 다양성과 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키아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요.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작품성을 높이 본다고 합니다.
뭐 동양화 서양화 컨템포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죠. 콜렉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한국 미술 발전을 위해서도 작품성이죠. 뭐. 그러니까 작가가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세계에 살아남는 작가는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사의 족적을 남길 만한 작품들 그런 걸 찾아서 해야죠. 콜렉션 할 때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뭐 단기 투자냐, 뭐 거시적으로 보느냐. 우리 젊었을 때 콜렉션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작가들 보는 눈이 다른 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가들도 그만큼 부담감도 있고 세계에서 남을 만한 작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키아프를 찾은 미술 애호가들은 화랑의 대표, 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을 더 깊이 알아갔는데요.
관심 엄청 많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예사롭지가 않죠. 하나하나 보는 게. 다른 때에 비해서 단아하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간단 명료하면서 눈에 탁 들어온다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도 1년이 다르게 많이 다르구나. 엄청 유명한 작가들. 대한민국의 작가들을 모셔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 가능성이요. 이대로 쭉 관심을 모두가 다 가져주면 더 좋은 작품들은 계속 나오겠죠. 그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하나 샀더니 VIP 티켓 줘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한지를 이용해서 그 작품을 샀습니다. 좋죠.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이 되는 그림을 갖고 있는다면 행복하겠죠.
그리고 공공미술 분야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박지훈 씨는 몇 년 사이 달라진 미술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의자 작품, 부조 작품 보고 있었고요.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미술계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매년 키아프 행사를 올 때마다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역시 줄을 서서 들어온 걸 이제 느껴보니까 일단 미술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긴 했는데 과연 그 콜렉터들의 안목이 함께 올라왔는지는 이제 스스로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고 싶은 혹은 재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공미술 쪽에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을 보는 안목이 대중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에 미술이 더 가까워졌다면서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다채롭게 열리길 바랬습니다.
일단 미술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작품을 감상했으면 하냐면 정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제 어떤 틀 없이 그 작품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의 나래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는 삶이 우리 삶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술 작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은 누군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어려워하지 않고 다 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 감상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장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속이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다, 영어로는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긴다, 무언가를 빠르게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that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Wait, what?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Exactly.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He pulled a fast one on you, right? That's a pretty sneaky move.
속이다는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He tricked you.
그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같은 표현이죠.
Pull a fast one on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기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빨리 어떤 것을 해치우는 행동, 속임수를 쓸 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Pull a fast one on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기는 것이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Pull a fast one.
속이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자, 대화 해석해보죠.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당신은 나에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그는 내게 전화해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나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나는 급하게 서둘러서 그에게 갔고 너무 급한 나머지 병원 주차비도 내가 냈어요.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착한 친구가 급한 상황에서 도와준 거네요.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네, 저도 그가 운전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ait, what?
잠시만요, 뭐라고요?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그는 병원에 가기 위해 당신을 속였는데, 그는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Exactly.
맞습니다.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그는 응급 상황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그러나 매년 하는 연례 건강 검진이었습니다.
He pulled a fast one on you, all right.
그는 당신을 확실히 속였네요.
He pulled a fast one on you for sure. That's a pretty sneaky move.
그것은 정말 교활한 행동이네요.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속이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that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Wait, what?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Exactly.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He pulled a fast one on you, right? That's a pretty sneaky mov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긴다. 무언가를 빠르게 한다는 말이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빨리 어떤 것을 해치우는 행동. 남을 속인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